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저희들 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양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엘리사벳의 축복에 마리아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 찬양, 보통 이 Magnificat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라틴어로 번역된 이 찬양의 처음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Magnify, 직역으로 크게 보이게 하다. 한국어로 번역하여 찬미 또는 찬양, 이래서 Magnificat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51절에서 55절을 보면 그 5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베푸실 크나큰 은혜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약 3개월 같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56절에 끝이 나고 57절서부터는 세례 요한의 탄생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찬양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적어도 30개 정도의 구약 구절들을 인용을 했든지 그 구절들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즉 구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고 주실 그 축복들이 구약서부터 주어진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뱃속에 잉태되신 그 메시아께서 이제 그 약속들을 이루어주실 그 내용들을 지금 찬양합니다. 즉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찬양에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도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뭐 종이라는 단어, 기억하셨다 하는 단어, 궁휼, 조상, 아브라함,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즉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거의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과 비슷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한나의 찬양과 비교하여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는 것보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 전체와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그럼 46절, 47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지금 마리아 자신의 주님, 자신의 구주님, 자신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주, 구원의 주님,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즉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주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마리아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48절서부터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48절, 49절 읽어드립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첫 번째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함 세상적 수준과 영적 수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지금 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상태를 비천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두 번째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찬양의 내용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이 찬양을 끝까지 보면서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궁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저 자기 얘기를 하다가 50절에서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궁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51절서부터는 자기에게 행하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다 그랬는데 시편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한국말에는 그 경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fear이라는 영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궁휼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궁휼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손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죠. 앞 구절들에서 마리아 자신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용을 이제 말했는데, 이제 51절부터 마리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용을 이제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먼저 이 구절들을 보면 앞에 마리아가 받은 축복 내용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즉 마리아 개인이 받는 축복 내용과 온 기독교인들이 다 받는 축복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마리아도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데 52절 하반부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에게도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했는데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두 번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throne 그 왕좌죠 보좌에서 내리치셨다. 세 번째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네 번째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다섯 번째 부자를 공수로, 공수라 하면 뭐예요? 이 손이죠, 손. 빈손으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다섯 가지의 그 예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런 예, 뭐 바벨탑 사건 같은 걸 보면 흩어버리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과거에 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 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저희가 뭐 구약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종합을 하여서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다섯 가지가 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구약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인데 이들이 이제 배부를 것이다. 부자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빈손이 된다. 즉 구약을 뒤집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이 말이죠. 왜? 구약은 그 천국적인 현실을 세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는 세상 것과 전혀 관계없이 표현하십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 부자는 빈손이 되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 된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이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피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낮은 것이 천국에서 이제 높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가 천국에서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결국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 빈손이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현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지금 복받는 거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 생각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우리 교회가 잘났다, 우리들만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찬양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뭐 성공을 한 줄 알고 했는데 결국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 완전히 망하는 자입니다. 그가. 찬양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속으면. 그래서 자기가 뭐 자기는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속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뒤집어지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54절 55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들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지 않으면 그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시는 약속같이 들립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주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이건 간에 여러분과 관계없는 구절이라고 하면 도망하세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어느 성경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세상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사람 다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식으로만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스라엘이 아니야? 왜?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세상식으로 사용됐고 두 번째 사용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천국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세상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참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세상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인 것처럼 세상적 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에 이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5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리. 좀 이상합니다. 마리아가 아브라함과 그 및 그 자손과 우리 조상이라 한 것을 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리아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 아브라함도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마리아에게 있어 우리 조상이 아니냐 묻게 되죠. 그럼 우리 조상에게 얘기한 것 같이 즉 구약 백성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에게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미치리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즉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다시 우리 9절로 55절에 돌아가면은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이라고 뭐예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마리아도 단수로 얘기합니다, 지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하고 단수가 돼버립니까, 왜? 왜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즉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보면, 아, 이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세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아, 이게 그래서 그저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적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를 구약서부터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뭐 어떻게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뭐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은 더 귀하고 다른 민족은 덜 귀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정말 큰 은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보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그 자기의 피를 다 흘려 한 백성 한 백성 구원하신 게 더 큰 일이죠. 그럼 마리아에게만 큰 일을 행하셨고 나한테는 안 했느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누구한테? 다 똑같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뵌 이렇게 쓰여진 것이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거는 그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뭐 하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고 자기는 너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풀으니까.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런 일이 없지? 하나님이 나는 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다닙니다. 답답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더 사랑하시는데 그거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차별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함께 똑같은 수준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즉 구약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즉 마리아의 찬양 내용,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그저 마리아와 세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더 확실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거 저는 말 못합니까? 김용환이는 이 말을 못합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런 말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어느 정도로 받고 사는지 아는데.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되어 천국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와,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손해보고 살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손해보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뭐 천국에서도 2등 시민이요 3등 시민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금 차별받는 게 화딱지나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즉 기뻐하세요. 엄청난 복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찬양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지금 뒤집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부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하던 우리가 부하게 되는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식으로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진 거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마리아 찬양 내용만 보라도 우리 하나님 49절에 거룩하신 분이고 50절에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50절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46절 47절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님이시고 49절에 능하신 분이시고 큰일을 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흩으셨고 내리치시고 높이시고 배불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되시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이제 고난의 삶을 사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이 죽으시는 이 일이, 이게 바로 뒤집어지는 일, 복음이에요. 높아진 게 낮아지고 낮아진 게 높아지는. 이러니 이게 복음이니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복음의 내용 확실하게 잡으세요. 높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로 인하여 낮고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나서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 누구보다 잘 살아서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낮고 낮은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값어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섬기려 하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려, 이 복음의 내용을, 이 뒤집어지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천해지시고 배고파지시고 빈손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며 낮은 삶을 이제 사시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도 이 복음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배부를 자들이요. 천국에서 높아질 자들인데 영원히 우리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지가 부자면 뭐 몇 년 동안 부자겠습니까? 억만 년 부자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몇 년 동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 잘난 뭐 어쩌고 저쩌고들 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니 이미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볼 건데 6장 20절 하반부터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제 천국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 뒤집어져 있는지 천국 현실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유명한 자지만 무명한 자같이 영원히 사는 자지만 죽는 자같이 항상 기뻐하는 자지만 근심하는 자같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지만 가난한 자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왜 그러고들 있느냐? 뒤집어진 현실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뒤집어진 현실을 못 보니까 자기도 이 세상에서 뭐 높아져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뭐 삶에 값어치가 있고 자기가 무슨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뒤집어진 현실을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뒤집어진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뭐 성공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뒤집어진 현실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통 영광스러운 내가 아닙니다. 이 뒤집어진 현실을 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비천한 나를 높이셨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한심한 모습을 세상에서 말하듯이 한심한 모습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구걸하는 듯한 삶을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걔네들이 뭐라 그러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그들이 정해놓은 값어치에 나를 맞춰야 됩니까? 왜? 그들이 뭔데 나한테? 오히려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살지 말자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 이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번 저거 뭐 했어 지금 뭐야 저거 그때 여러분 맞아 뭐 한 건 없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뒤집어진 현실을 못 보고 있구나 불쌍하다 이래야지 아우 나도 쟤처럼 좀 돈도 좀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창피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니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낮아짐을 보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사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복음을 살아야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 뒤집어진 현실을 말씀을 통해 항상 보며 그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